시간 야곱의 왕 여호와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에는 주로 아수르의 위협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1장부터 39장 전반부에는 예언으로 선포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그 내용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에는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미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주민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한 그 시점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원색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너희라는 그 주체가 이 21절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이 대상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가리켜 소송을 제기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버러지와 같은 그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거예요. 남을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에 익숙했던 그 야곱의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야곱의 인생길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기나긴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란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함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야곱이었던 시절처럼 지금 버러지와 같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개처럼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고관대직대작들은 모조리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팔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백성들은 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한 끌려가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발 강가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개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정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야곱과 같은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것을 그 급할강가 가운데서 떠올렸을까?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이 마르둑에게 패해서 이곳에 포로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많은 그 죄 때문에 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에게 패해서 여호와 신이 우리의 신이 패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이 마르둑을 섬겨야 되겠다. 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르둑이 참신이고 여호와 신은 마르둑에게 패했던 한낱 그런 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왕,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왕께서 말하신다. 버러지와 같은 신세가 된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야곱의 왕이다. 그 안에는 너희가 비록 다시 야곱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지만 나 여호와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존재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그 존재가 다 망하고 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가운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야곱의 왕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약의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때 우리는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이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돌이켜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이게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쉽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그런 분인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신명기 30장 1절로 3절까지 숨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하나님 또한 불의한 분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의 불의와는 상관없이 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홀로 그 약속들을 지켜오셨던 거죠. 그 약속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까지 그의 약속들을 지켜오셨던 거죠. 그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들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흩어진 백성 중에 너희들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마르둑 신과 같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여호와 신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그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직장의 우상, 사랑의 우상,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들 속에서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갔을 때 내가 야곱과 같은 너희 인생을 이스라엘 만드시겠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야곱과 같은 보러지와 같은 너희 인생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 내가 야곱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우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께서는 민족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그들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예전에 너희가 예언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를 증명하라. 혹은 너희가 앞날을 이야기해서 그 앞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한다면 내가 너희가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바라보면 신들은 북쪽에 있는 산에서 모임을 갖고 민족들의 운명과 땅의 역사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결정한 민족들의 운명과 그 역사 중 하나만이라도 알려주면 그것이 그 우상이 신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신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과거의 것이든 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증명해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너 우상은 내가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신의 입에서 예언되었던 부분들은 성취되었거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주인된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들이죠. 어제 김예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찬란했던 그 바벨론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그리고 뭐 이슈타르문 같은 것이 바벨론의 문명이었죠. 바벨론은 굉장히 컸던 도시고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명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삼천포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서울이라는 곳에 와봤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강가를 지나는데 야, 한강이 그렇게 큰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강남을 가니까 온 빌딩 숲이 쫙 좌우로 늘어섰는데 그런 광경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신촌을 가니까 온 젊은이들이 광란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동대문을 가니까 그렇게 옷이 많은 가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처음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느꼈던 그 감정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이곳에 다 있구나. 이 좋은 것들은 이곳에 다 있구나. 와, 정말 서울 너무 좋은 곳이다 라는 그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마 제가 받았던 서울에 처음 와서 받았던 그 충격보다 그 포로기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을 목도했던 그 충격적인 그 느낌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헤롯 시절 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가 2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 때 예루살렘이 가장 예루살렘이 번성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포로기 전에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작았습니다. 대략 만 명에서 한 만 오천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의 인구, 바벨론의 수도인 그 바벨론의 인구가 대략 15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보다 최소 10배 이상 큰 그 대도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인 그 바벨론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공중정원 같은 것들, 듣도 보도 못한 그 모든 문명들이 그곳에 다 있는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마르둑이 그렇게 강했구나. 마르둑 신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융성했구나. 우리 여호와 신은 과연 뭐지? 마르둑이 이렇게 강성했으니 이들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사가 멸망할 때 이 사방팔방이 다 에워싸임을 당했다 그러죠. 북쪽과 동쪽이 다 막혀 있었고 거기서부터 고레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그 부귀영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패권을 장악한 지 불과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고작 70년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라집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도 그 대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들을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진짜 그 우상들이 신이라면 그 마르둑의 신관들, 제사장들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있느냐? 그의 신들이, 그의 우상들이 멸망을 외친 사람들이 있느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너무나 허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벨론의 멸망을 점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이처럼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들은 어떤 겁니까? 사실 좋은 것들입니다. 우상은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사랑, 취미, 운동, 가족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 삶에 실제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 그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사라질 것들, 그 바람과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 위대하게 보였던 마르둑도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도 다 쓰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 허무하고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외에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공허한 것이고 바람이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꽤 커 보이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유수의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다 라고 칭하는 하나님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이스라엘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삶은 너희가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우상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더 이상 그 우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야곱의 왕인 그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내가 오늘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